네, 지금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또 어떤 원리를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셔서 그 나라에 들어온 우리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나라에 잘 부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실체를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고 했죠. 우리 그 나라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방문을 했거나 또는 이주를 했는데 잘 모르면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많죠.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학교 앞에 있는 식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를 시켰어요. 근데 목이 말랐는지 금방 다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벌써 다 마셔버렸으니 이거 모자라겠는데 싶었는데 이제 두 번째로 또 시키려니까 돈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머뭇머뭇하면서 그냥 준 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때웠어요. 근데 단차 조금 지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코카콜라는 프리 리필이더라고요. 근데 그 식당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전체가 다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모르면 손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커피를 또 리필해 주는지 또 몰라가지고요. 한 잔을 또 아껴 마셨는데 그 다음에 또 어쨌든 지금은 커피 대장이 돼가지고 뭐 엄청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만 또 너무 많이 마셔서 탈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문화를 잘 모르면 좀 불이익도 당하고 좀 속된 말로 어벙하게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방식과 또는 기대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도 이게 좋으려니 하고 하다가는 그게 아닌 경우가 참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새로운 목적이라든지 또 새로운 원리, 새로운 방식, 뭐 새로운 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습득될 때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거는 좋은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정말 기쁘고 삶의 힘을 얻는 나라구나. 이제 그것을 알아가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그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로는 우리가 씨 뿌리는 일의 비유를 배웠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기경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100배, 60배, 30배에 해당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으로 나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다. 또 우리가 배운 두 번째 비유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였죠.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의 그 포인트는 가라지를 내버려 둬라. 다 뽑아버리다가 밀까지 뽑힌다. 그러니까 밀이 어떻게 잘 자랄 것인지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신경을 쓰고 그것을 보살피는 일을 해야지 괜히 완벽주의에 휩쓸려서 가라지 뽑아내려다가 밀까지 뽑혀지면은 그럼 다 잃어버리고 만다. 이제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오늘 비유는 또 유명한 이제 겨자씨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이것이 작다. 그러나 큰 나무로 성장한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고 난 다음에 이제 나무가 되면 그러면 그 사이즈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중의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보금자리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나무의 가치를 또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겨자씨는 얼마나 작으냐면 저렇게 작아요. 근데 겨자씨가 하도 작다라는 것을 말만 듣고서는 그 이제 이스라엘 같은 데 가서 겨자씨를 이렇게 파는데 보고서는 겨자씨가 저만한 걸 보고 이렇게 커? 그러니까 더 작은 걸 상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 장사들이 그것을 간파하고 아주 먼지같이 겨자씨가 아닌 먼지같이 아주 부스러진 것들을 이렇게 짐럭백에다 넣어가지고 이게 겨자씨라고 해서 팔았대요. 그게 더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가짜 겨자씨고요. 저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 자라면 얼마나 커질 수 있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커져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기에 충분히 좋은 그런 보금자리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이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는 모든 생명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 그게 자랄 수가 없죠. 근데 그 크기로 인해서, 그런데 그 크기로 인해서 선입견을 갖게 하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보잘 것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시작하는 모습부터 만약에 막 풍성하고 막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이 위대한 모습을 막 보여주고 이러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설파하기에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세상 방식과 기대 속에서 우리가 그냥 바라는 바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신 곳은 어디였냐면 갈릴리 외딴 시골이었어요. 갈릴리로 말한다면 그때 당시에 그 나라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그러니까 뭐 그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 LA 같은 그런 큰 도시죠. 그런데 갈릴리 같으면은 게인스빌보다도 더 작은 곳이에요. 어디라고 표현을 해드려야 될까요? 그래도 여기는 십몇만의 도시를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갔던 도시는 2만 5천 명의 그런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 학생이 5천. 그러니까 정말 거기 맥도날드가 없었어요. 근데 웬디스는 있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해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작은 도시였어요.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낙후되어 있는, 그리고 더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꺼려하던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착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 2절 같은 데 보면은 이방의 땅 갈릴리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서 살았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갈릴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나오냐, 나사렛에서 나오냐, 거기 다 비슷한 곳 땅이니까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신 분이 뭐 사회적으로나 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위대하게 볼 수 있는 분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평범한 그냥 청년이었죠. 거기다 직업은 목수. 제가 언젠가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 계급, 사회 계급 속에서는 노예 바로 위에 해당하는 직업군이 목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수는 굉장히 낮은, 그 중에서도 하여튼 굉장히 낮은 직업군에 속한 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전혀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죠. 그런데 이런 분이 더군다나 또 12명을 끌어모았는데 그 사람들도 또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모아놓으시고서는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산상수원에 그 복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선포를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또는 그 시대적으로 굉장히 보잘것없이 보였던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겨자 씨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몰려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뭐 사회 인사, 뭐 학자들, 뭐 유력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정말 너무너무 오래 병에 시달렸던 그 고통받는 사람들. 대대로 가난에 찌들어서 정말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 그리고 또 죄인들, 창녀들, 또 세리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갈세받는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르 몰려들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서는 너무 기뻐하셨죠. 그리고 그 당대의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장로들 이런 지도자급들을 보면서는 보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이 당신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담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미약해 보일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위대하게 성장할지 기대하시는 바도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 나 됐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고난 끝이라든지 아니면은 은혜와 사랑이 이제 뭐 나를 충만하게 이렇게 인도해 줄 거야. 맞는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은 성장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섣불리 비약해서 물론 이루어질 일이지만 비약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그것은 우매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멈추고 아주 미미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서 우리가 그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인정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백성으로서 아들과 딸로서 신분과 그리고 그 조건이 다 충족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자 있는 아들이고 하자 있는 부족함이 있는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행실과 도덕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들과 딸로서 완벽하다. 우리가 뭐 잘못을 하면 그 애는 뭐 내 아들의 반만 아들입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는 비록 부족한 행실적인 부분이 있어도 신분과 내가 아들됨의 조건을 구비한 것에 있어서는 완벽하다. 이것이 바로 칭의구원의 선포예요. 피어리드를 딱 찍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러면은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정말 우리의 그 이 고백과 그리고 그것의 선언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은 분명히 완전해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커져서 이방인들이 모여들기까지 예수님의 시대로 본다면 그러면은 그 나라가 성장해야 하죠. 그죠? 확장되어야 되고 또 그거 확장되는 것만큼 또 무언가 퀄리티가 있어서 사람들을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구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히 완벽한 그런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성장과 성숙이 요구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성장의 포인트를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오직 수적인 확장뿐만이 아니라 퀄리티도 자라야 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부흥 하면은 숫자가 폭발적으로 많아질 때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진짜 부흥은 그 숫자가 많아짐과 동시에 그 성도들의 그 공동체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퀄리티가 뭐 이 세상에서 말하는 학문적으로 높아지는 거 아니고 도덕성이 좋아져서 갑자기 그래서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토록 사랑받는 존재이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확신하고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기 그 사랑에 내 인생을 거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공동체의 퀄리티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고 뭐 경험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각자의 뭐 은사가 많고 뭐 어떻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바로 이렇게 퀄리티를 높여서 성장하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비유에서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성장 과정이 있고 또 나무가 된 결과로서 공중에서 이제 날아다니던 많은 새들이 깃드는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보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미미한 자들이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모였는데 예수님은 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12배 이제 증폭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퀄리티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냐면 사회적으로는 비록 약자이고 그리고 미미한 자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좀 약간 이거 과장의 그 문학 기법이죠. 과장법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여기서 잡을 수가 또 있는데 주님이 언제 이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냐 하면 제자들이 주님께로 와서 용서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아까 16절 우리 말씀은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네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안 될 것 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겨자씨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주님 메시지의 우리가 맥락을 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가 심겨지고 그리고 성장해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제자들 안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용서가 가능해지고 그럼으로써 제자들이 제자들다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워지고 그리고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자는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닌 큰 자이다.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침례 요한보다도 침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떤 자로 가득합니까? 이렇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잘 자라게 해서 용서와 용납과 수용이 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나무가 아주 커진 것처럼. 그래서 수의 크기와 더불어서 퀄리티의 성장도 있어야 한다라는 건 이제 한번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의 성장의 의미는 정말 키가 자라고 뭐 부가 커지고 뭐 지식과 명예가 높아지고 하는 그런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인간의 진정한 성장은 용서받고 용서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수용되어지고 또 수용해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내적인 역량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외적으로는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열두 제자로부터 2000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성장을 보였습니다. 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인구를 한 77억 정도 보나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23억에서 24억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성장이죠. 한 3분의 1이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큰 나무를 우리는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수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또한 영적이고 내적인 그런 역사임을 볼 때 이 내적인 퀄리티를 높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실천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들 안에 자신이 생명의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꼭 잘못해서 잘못을 빌 때 용서해줘, 그러면 용서도 해줄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당연히 그것이 뭐 주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가가지고 용서해준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모습, 모양새가 얼마나 조금 그렇습니까? 그죠? 자기는 잘못했는지 꿈에도 생각을 안 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막 이렇게 막 정말 진심으로 막 이렇게 막 만져주면서 막 이러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뭐야 지금? 뭘 두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용서에 대한 오해를 약간 좀 풀어드리면, 용서하라라는 말씀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은 정말 그야말로 내가 피해자지만 땡큐 베리마치 하면서 잘 받아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그냥 보통 때와 같이 받아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너무 상처가 깊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꽁하게 다 속에다가 쟁여두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짓무를 정도로 막 그렇게 아파하면서도 그렇게 하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느 기회가 있으면 아 내가 그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 좀 그랬어. 근데 당신과 나는 지금 친구로서 동료 인간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 그것 때문에 당신한테 삐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죠.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이 잘 안 되죠. 말하자면 용납과 수용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완벽하게 용서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용서가 오히려 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은 좀 흘러가게 내버려두고. 그죠? 좀 말하고 싶은 것은 좋은 마음이 생겼을 때 좀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또뭐 어떨지 모르죠. 또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아, 저 꽁하니 가서 잡고 있다가 뭐몇 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이야기를 하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그거 그렇게 받아들이려면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나는 안 그러면 되죠. 자연스럽게 또 대해주고, 그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잘라버리듯이 그렇게 용서를 깔끔하게 해결을 해버리려고 하니까 그게 오히려 더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모두 사랑하라 그러진 않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성경 말씀을 제가 격화시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의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직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지만 그걸 주저앉아서 그 용서와 사랑에 대한 포기를 완전히 다 그냥 결정지어 버리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을 이제 택해야 해요. 가족 중에서 안 되면은 그한 사람을 택해서 해야 되고 가족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 공동체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택하셔서 한 사람을 용서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을 1년, 5년, 10년 더 기간이 필요하다면 더 길게. 그렇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실천을 하시고 훈련을 해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능한 일입니다. 나 혼자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경지에 한번 이르러 보는 것. 그것은 한 사람만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터득했다고 해서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뭐 성향과 조건과 상황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용서와 사랑에 손을 내밀고, 그리고 더 그것을 실천해 갈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더 터득해 갈수 있는 그런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제가 오늘 뭐 굳이 그 단어를 퀄리티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 나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바로 그런 그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수용해서 이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호감을 갖고 다가올 수 있겠죠? 겨자씨가 커졌을 때 새들이 오는 것처럼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공동체가 이런 그 말하자면 성장을 이루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찾고 또 기독교 공동체 교회를 찾아서 거기서 보금자리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평강과 안정감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가 커져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곳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할 때 제한이 없죠. 어떤 새는 올수 있고 어떤 새는 못 오고 그런 법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하고 열려 있고 그리고 자유롭고 편안하기까지 하다. 이런 어떤 성격의 이 잠재력을 가지고 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대하고 또 우리 전체적인 우리 이 기독교라는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으면 오늘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앞으로 또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퀄리티에 성장하는 것에 앞서지 말고 퀄리티가 성장하면 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편하겠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저 사람을 향한 나의 사랑과 용서, 이 측면이 중심이 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성장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 공동체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성장은 참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겨자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춘 것이라고 저희들이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 공동체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런 나라로 잘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터득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그것을 알고 이것에 대한 정말 결단과 실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